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할 것은 말씀이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친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를. 그러니까 노아도 스스로 뭘 잘한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 끌려다닌 사람이 노아다라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받은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약속을 받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집을 구원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 노아가 산 시대가 어떤 시대이길래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구원해내셨을까? 그 말을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서 구원해냈다가 아니라 노아의 마음에서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저주받아 마땅한, 멸망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어떤 추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뺏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다는 거지. 그가 뭔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그를 거기서 건졌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그의 삶 속에서 끄집어낸 거지. 그가 뭔가 괜찮아서 그만 건져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가 은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라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해 버렸죠? 창세기 6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예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이제 용사, 유명한 자, 거인 이런 자식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잘 보면 네피림이 그때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게 거인이거든요.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마을의 힘, 방패 이런 게 네피림인데 그 거인족 네피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 또 이렇게 나와 보면 그러니까 또 뭐냐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는데 이 남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죽어마땅한 구원받아야 할 교회인데 죽어마땅한 어떤 죄된 본질과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인간들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예? 인본주의 그리고 사람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그 사람들이 거하는 그 울타리를 더욱더 뭐 훌륭하고 멋지게 생산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 정신들 이게 다 네피림이에요. 하나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앞에 무슨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나오냐면 가인의 후손들과 그 셋의 후손들의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어지면서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문명의 다 CEO들이 되거든요. 그 주역들이 된다고요. 그런데 세세호소는 계속 심지어 낯을 하나 벼리러 가려고 해도 이 가인의 동네에 가서 구걸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들은 이미 그 시대에 벌써 철기 이야기가 나오고 각양 동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름다움의 그 주인도 나오죠. 그 여자. 그러니까 뭐 인간들이 지금 힘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꼭대기에 가인의 후손이 있고 셋의 후손은 에노스가 하나 딱 등장하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요. 하나님의 이름, 가인의 이름, 가인의 후손들은 인간의 이름을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며 뭘 성취하면서 사는데 세세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놓을 자기의 이름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세우서 하나님의 나이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역사가 뭐라 그랬어요? 왜 언약이 필요한가를 드러내는 것이 설명해내는 게 바로 이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는 건 이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둘이 한 몸이 되는, 그렇게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근데 그들에게서 반드시 어떤 추구가 나오게 되어 있냐면, 네피림 되고 싶어 하고, 용사 되고 싶어 하고, 유명한 자 되고 싶어 하는 추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동행하시면서, 이게 에녹이에요. 동행하시면서 사람의 딸들의 속성을 부숴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걸 역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셋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부러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요. 요즘 제가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이 정말 그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치밀하다는 걸 요즘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언제 다 가르쳐주지 할 만큼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 근데 정말 야, 이걸 다 빨리 가르쳐줘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걸 또 뭐 이렇게 조마심을 내면서 이래야 돼? 이렇게 되는데 정말 연독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논리적이고 치밀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예수 이야기로 완전히 시줄과 날씨, 날줄로 그냥 꽉 단단히 되어있어. 거기에는 물도 통과, 공기도 통과 못할 것 같아. 다 이해했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혼인된 상태로 이렇게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결국 사람의 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묵시 속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혼인해서 낳는 열매들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들의 가치를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하고 나는 TV에 나오는 그런 뭐 기독교인 연예인 혹은 스포츠 스타들이 어떤 상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봐도 야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게 되어서 TV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한마디만 저렇게 던져도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이름을 듣게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전도의 수단이냐라고 하는데 그건 개소리예요. 그건 하나님은 자기를 믿어주면 이런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런 하나님 없대니까. 근데 온통 그걸 다 칭찬하고 있다고 이 시대. 여러분 봤잖아요. 히브리서 입장에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이는 뭔가 그런 걸 보고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지론의 냉점이 뭐냐면 그렇게 뭔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어디서 발휘가 되냐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훌륭한 이들이 되어서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멋진 인격을 갖고 있고 저렇게 멋지게 변화되고 성숙되는구나. 우리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여기서 노아가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의 개인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가진 재산 다 내어놓으면서 세상을 부재하고 훌륭한 인격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세상에 보여줄 그런 상태가 되면 아니 세상이 도대체 왜 여러분을 미워하겠냐고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네요. 그러면 우리를 존경해주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목적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렇게 사시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었는데 차이가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예수 믿었는데 뭐 대단하게 세상에서 얻어내는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어떤 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건 믿음에 의해 믿게 된 거잖아요. 뭐가 보여서 믿은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보여서 내가 도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인데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노아의 시절에 너희의 이제 인생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건 노아가 480세 때 그 계시가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120년간의 시간을 줄 거다는 뜻이에요. 인생들이 뭐 120살로 이제 끊겨질 거다. 그게 아니라 뭐 비타민C의 유용성을 이야기하는 그 무슨 박사인가 그 사람이 뭐 인간의 나이가 120세이기 때문에 비타민C가 심으면 120살까지 한다면 열심히 드시고 사세요. 120살까지 뭐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아니라 내가 120년 동안 시간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역사에. 그런데 그동안에 누가 믿겠느냐. 왜? 니들은 그들이 너희들을 보고 야 진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야 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안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면 한 놈이라도 야 저런 사람들과 함께 저 사람 노아라는 저런 훌륭한 위인 저런 훌륭한 교사 라피 저런 분과 정말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루라도 같이 지내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는가. 이렇게 만약에 만들었던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탔을 거라고 거기에. 근데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모함과 누명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오냐? 이게 베드로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노아가 받았던 모함이며 조롱이며 이런 거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놔뒀어요. 저는 바보들 도대체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뭔 짓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건 에녹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노아에게 계시가 떨어진 날부터 노아는 세상에서 죽은 바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더니 이 세상에서 바보 혹은 다른 나라 이게 에녹이잖아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딸들은 계속 여기가 돌싸오니 라고 하는데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이 아니라고 그 여자를 딸을 자꾸 죽여가는 거예요. 이게 심판. 그래서 에녹의 이야기나 아니면 이 노아의 이야기나 이런 것이 신약에서 인용될 때 항상 심판이 된다. 그들이 심판을 전했다. 심판을 전했다라는 건 그들이 심판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심판을 전했다는 건 그들이 삶으로 심판을 살았다는 뜻이라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인간들의 어떤 그런 자존심이나 가능성이나 가치를 추구하고 높이는 걸 목적으로 사는 이들에게 아니야 심판이 있어.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해. 심판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내가 지금 심판을 당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노아의 이야기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에서 이제 확증되는 거죠. 그 무리를 걷는 사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풍랑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겠다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야,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고 쫓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의 너의 거처, 너의 처소, 이걸 더욱더 공고히 하고 너라는 그 처소, 너라는 그 존재의 어떤 보다 나음과 발전과 성숙을 갖다가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제자 하나가 또 물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낼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사를 지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가 누군지를 설명하겠다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풍랑 위에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 그 저주의 풍랑 속에서 남들은 다 두려워 벌벌벌 떠는데 심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늘의 머리를 두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의 거처, 너의 처소, 너의 머리 둘 곳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죽을, 썩어 죽을 육체에 관심을 두는 그런 것으로, 그때 당시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의 장사를 율법이 명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육신을 여전히 그게 죽은 것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그런 자들은 풍랑 속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는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 네피림을 낳는 게 왔다구나. 이게 보다 나은 인간상, 보다 나은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정말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맞구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심판하러 오시는 게 노아의 홍수고, 믿음이 와서 하나님의 딸들을 죽여가는 거거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풍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을 이빨에서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온 세상을 그냥 풍랑으로 묘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붙어있죠. 그게 바로 죽은 자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성경. 마태가, 이 마태는 항상 이 유대인들에게 준 책이기 때문에 항상 구약을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마태 복음에서만 귀신이 두 명.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뭔가를 확증할 때 두 증인을 세우는, 그걸 마태가 일부러 갖다 쓴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귀신 하나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 한 명이니 두 명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각 책마다 무엇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알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죽은 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귀신을 통하여 확증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이 땅에 혼인하여 내려오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에게, 귀신의 말을 들어요. 예수님이요. 귀신의 소문을 들어준다니까요. 이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건 귀신이 소원 빈 거였어요. 하나님이 귀신의 소원을 들어주더라니까요.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여기에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을 먼저 챙기는 게 귀신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귀신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귀신이 들어있다. 이 마귀적 속성이 들어있다라는 걸 이 돼지의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는데,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 안 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이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유익을 취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무리들이 나오냐면 그 돼지떼를 이 세상에서의 자기들의 힘으로 삼아 사는 그 부정한 귀신, 부정한 짐승을 이 세상에서 힘으로 삼아 살고 있는 어떤 무리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돼지떼가 이제 귀신의 소원대로, 귀신의 의도대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물에 다 빠져 죽었다는 건 귀신들이 지금 돼지를 어떤 목적을 갖고 돼지 안에 들어가서 바다로 전부 쳐넣었다는 뜻이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니까. 돼지가 자의적으로 귀신이 들어와서 깜짝 놀라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서 죽인 거라니까. 뭘 시험하겠어요? 귀신이 거기다 들어가서. 귀신은 물에 빠지는데 빠진다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물귀신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돼지를 빠뜨려 죽인 거예요. 뭘 시험하기 위해. 여기에서 욕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돼지 사건. 마귀가 하나님에게 가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저 안에 마귀가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저한테 한번 죄를 내려가서 시험하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는 욥이 붙들고 있던 돼지떼를 전부 물에 빠뜨려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욥이 곧바로 자기의 정체를 폭로당하죠. 아깝거린다고요. 왜 나를 죽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내 거를 죽이는 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인, 그 안에서의 사람의 딸들의 역할. 우리 안에 똑같이 그게 있다니까. 돼지떼를 죽이자마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떠나세요. 나의 유익에 도움이 안 되는 당신. 당신은 귀신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봐서 알지만 그거 필요 없어요. 나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런 능력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를 떠나세요. 귀신은 그렇게 그 자리에 계속 남아서 그들을 괴롭혀요. 그러면 믿음이 들어있는 이들은 예수님 계속 남아서 저 돼지떼가 이제 다 죽었으니까 그 귀신이 이제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 demon possession이라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저 좀 구해주세요. 이리로 가야 돼. 그래서 성도의 삶에 환란이 많아요. 성도의 삶에 환란이 임하면 금방 성도들은 아깝거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네요.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꿈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공격들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예수고 나가지고 다 잃어버려요. 그 고통 바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이며 얼마나 성숙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챙기고 붙들려고 하는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부숴내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뭐 예수 믿으면 저렇게 큰 유익을 얻는구나 라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 올리지 않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인간을 만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했잖아요. 그건 우리 보고 애 많이 낳아서 이 땅을 가득 채워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육과 번성이라는 그 일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번성이라는 것은 완료라는 뜻이고 생육이라는 것은 탄생한다는 뜻인데, 내가 너희를 생육시키고 번성, 완료시켜낼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가면 그 생육과 번성이 우리에게서 더러운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완전한 완성품으로 만드는 것을 생육과 번성이라고 해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일어나게 될 약속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생육과 번성의 명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생육시키고 번성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똑같은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뭐겠어요? 내 백성을 내가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것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인가 27장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신들의 경험, 이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경험을 믿는 어떤 자와 하나님의 약속을, 무슨 바다니 배니 이런 데에서 개뿔도 모르는 바울이라는 존재가 선주와 선원들의 경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약속을 붙들고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나 자신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얘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라는 이 집단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며, 세상 전체의 교회를 양분하는 내용인 거예요. 뭐냐면 모든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싶어해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만물의 찢기처럼 만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요? 바울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인격이나 어떤 삶을 존경받았다면 그가 그의 입으로 만물의 찢기라는 말을 썼겠냐고요? 그리고 마치 나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하신 분처럼 이렇게 괴롭히신다라는 그런 말을 했겠냐고. 무슨 그렇게 훌륭한 위인이 만물의 찌꺼기라는 평을 받냐고요. 찌꺼기란 말, 찌꺼기. 설거지하고 남는 그 찌꺼기 이런 거. 내가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가 이야기한 사람들은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가 만난 사람들은 교회였어요. 다 성도라고 자칭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물의 찢기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아무도 안 나오죠. 옆에. 근데 약속을 믿음이 약속을 붙들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지금 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 근데 믿음이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끌려가요. 나도 몰라. 내가 배를 어떻게 알고 내가 기상을 어떻게 관측하며 바다를 내가 어떻게 알아. 안 보이는데. 근데 믿음이 나를 끌고 가니 어떡하냐 이렇게 가. 결국 경험이 심판을 받고 믿음이 이겨요. 경험이 선주와 선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니들이 틀렸다라고. 이게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가면 똑같은 배가 나와요. 선주와 선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선조와 선원들이 뭘 강구한다고요? 여러 가지 세상의 무기와 영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파는데 거기 안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사고 팔려지는 곳은 교회예요. 여기에서 인간들의 위신, 가치, 뭐 자존심 이런 것들을 높여주면서 사고 파는데 그거는 경험으로 인간들의 마음속에 쌓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에 건강한 기업이 있다고 쌓인다니까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이들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믿음에 의해 끌려가면서 죽어요. 계속.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반드시 찾아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고 뭘 봐야 하는 거든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에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올 텐데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이루리라. 기적이 실제로 그들에게서 일어난다고 그런다니까요. 이루리라. 그러나 이건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 뭘 시험하지?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모세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3500년 전에 모세가. 근데 오늘날은 아주 이게 교묘하게 뭐 기적 이사 여전히 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뭐 80~90%가 다 그리로 쫓아가고 있지만 그건 이미 이제 그냥 가짜예요. 근데 더욱더 교묘하게 이제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된된 인격 성품 이렇게 성화론으로 둔갑하여 더욱더 교묘하게 이제 교회를 미혹하는 아예 끝까지 신비주의 기복주의. 근데 그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의 중심이 뭐냐면 나거든요. 요 나가 성화주의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상받을 만한 나로 또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이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하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많이 자는지 처음 봤어요.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회중을 잘 안 보고, 왜냐면 눈을 마주치면 화가 나갖고. 근데 지난주에는 똑똑히 보면서 설교를 했더니 2층에는 반 이상이 잤구만요. 아래층에도 저 뒤쪽에 웬만한 이들은 핸드폰으로 장난치지 않으면 눈 감고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성원하게 나는 그동안에 장로 몇이나 자는 줄 알았지 나 교인들이 이렇게 안 듣고 있는 줄 몰랐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야.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제가 그런 그 황홀경에 빠진 적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두 번을 읽었어요. 두 번을 읽으면서 그냥 중간에 내가 어떤 토시 하나 끼워넣을 틈이 없이 마태가 성령이 쓰신 거죠. 마태가 논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끌고 간다라는 게 그냥 이게 한눈에 보여요. 그러고 나니까 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일관성 있게 예수를 설명하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우리라는 존재가 그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놨을까? 막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앉아가고, 제가 예전에 그럴 때마다 크리스토퍼슨이라는 그 노래 못하는 가수가 하나 있어요. 옛날 가수인데. 그분이 그 불렀던 Why Me라는 노래가 있어요. 본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인기도 있었어요. 그 노래가. 근데 그 내용이 전부 그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예수 믿고 났더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why me? 나를 왜 택한 거예요? 이게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 팝 시장에도 풀려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무슨 이야기인지 진짜 알고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컨트리, 좋은 컨트리 송이니까 이게 그냥 뭐 멜로디만 듣고 그런 건가? 그러면서 앉아갖고 그걸 한 네다섯 번 혼자 불러봤어요.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아, 세상에 정말 그 Lord Help Me Jesus라는 게 후렴이에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아, 내가 고백해야 할 게 밤이 이거였는데 이 사람도 이걸 알았구나. 그러니까 그 수많은 대중들에게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공포하며 다닐 수 있었던 거구나.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 그 예수가 나를 붙들며 동행하며 이렇게 끌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한 잠깐이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 내가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이런 고백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와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다른 게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동안 내가 알았던 뭐 성경 지식이니 뭐니 이런 거, 이번 주에 뭐 아벨과 뭐 가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창세기를 더 이렇게 깊이 좀 연구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에게 얘기해 싶은 게 그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야, 이 창세기 책을 다시 써야 되나 이럴 정도로.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감동이 뭐냐면,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백은 절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황홀. 예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할 수 있겠다.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심판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그런 없어져야 할 또 다른 속성 이런 것들을 부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잘 깨달으시고 견디세요. 사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내가 내 닻을 어디다가 확 꽂아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낼 수가 없어요. 닻을 들어올린 그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도 놔버려요. 이게 바보죠. 그래야 하나님이 끄는 거예요. 내가 노를 잡고 있는 이상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날 이끌 때 자꾸 내가 브레이크 걸게 돼 있어. 그래서 저도 그냥 let it go 하고 제 삶을 더 놓기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시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죠. 여러분 그 삶을 살아요. 어떤 공식도 없고 우리의 뜻과 계획과 비전 이런 거 정말 하나님 그것들을 일하라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과 분명히 어떤 기능을 이 역사 속에서 할 거라, 우리 얼마나 많이 우리 스스로 추측하고 얼마나 우리의 다짐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했습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쓰이는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죠. 어떤 교회는 그냥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만 몇명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종을 또딴 데로 옮기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또 맞아 죽게 하면서 몇명 건지고 또 오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로마의 어느 이름물을 강우해서 쓸쓸히 죽게 한다.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모세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성도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시체도 못 찾는 그런 지리멸렬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소유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의 증명, 신앙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증명하며 살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만 꼭 붙들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일을 생육시키고 번성시키고 낫게 하시고 만들게 하신다.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반복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존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딸들을 반드시 죽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비록 환난으로 감지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 붙들고 기쁘게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